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사실은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아합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참 악독한 그러한 행위들을 했는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고발해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나봇이라는 사람, 아주 평범한 이스라엘의 한 농부이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분깃으로 받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아주 비옥하게 가꾸었고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던 이 사람, 이 사람이 아주 무고하게 피를 흘린, 자기의 생명을 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천 년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그 사실이 사실대로 드러나도록 기록해준 일종의 나봇의 신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나봇 사건을 쭉 읽어보면 끊임없이 포도원을 어느 순간에도 아합의 포도원이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매번마다 이것은 나봇의 포도원이고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이 문제가 다시 재론되는 상황에 가서도 이 나봇의 포도원이지 절대로 아합이나 이세벨의 포도원이 아니라는 것이 끊임없이 증거되는 것을 보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오늘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로 기록되어 있고 역사의 이 중요한 사건들을 이처럼 진실되게 기록되어서 사실은 권력의 입장에서 각색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권력이 부패하면 부패한 대로, 권력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누구도 그를 대변해 줄 자가 그 시대에 없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옳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등불이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봇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보니까 자기 궁궐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이 나봇의 포도밭이 너무나 비옥하게 있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싱싱한 채소를 좀 먹어야 살 텐데 좀 가까운 곳에 채소를 재배해서 나에게 공급할 장소가 있다면 참 좋겠다. 나봇의 포도밭이 워낙 탐스럽고 좋아 보이니까 내가 그것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아합의 생각은 한편으로는 자기 입장에서 굉장히 합리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봇에게 가서 하는 말이 만약에 네가 원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뭐 더 넓은 일 수도 있겠죠, 아주 좋은 포도밭 딴 데 있는 곳을 너하고 바꿔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든가, 또는 그에게 만약에 그게 아니라 네가 네 포도밭을 돈으로 팔고 싶으면 내가 충분히 값을 치러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제안을 왕이 와서 내게 했다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나봇은 갑자기 하나님의 법을 들이댑니다. 이게 절대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옳다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왕 앞에 나봇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내 것이다. 어떤 땅도 내가 각 지파 또 그 지파 안에 있는 각 집 안에 분깃으로 나눠준 것을 영구히 팔지 말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킵해라. 이것은 너희에게 준 나의 분깃이다. 그러면서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팔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의 경우에 개인의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땅을 가꿀 수도 없고 농사도 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 땅을 임시로 매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희년이 될 때는 반드시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은 팔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당연한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여기에 내 포도밭을 당신에게 팔 수 없다는 말은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심술이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아합왕을 좀 곤란하게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니고 말 그대로 신앙의 고백이고 이것은 자기가 받은 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끝까지 보수하겠다고 하는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참 경건한 마음 속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이제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판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판다는 단어. 그러니까 나봇의 경우는 팔지 않았고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아합의 경우에는 팔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곧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텐데, 이 판다라는 단어, 이 마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이제 단어겠죠. 물론 구약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렇게 생소한 단어는 아닙니다. 절대로 뭐 이상한 단어는 아니고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80번 이상 사용이 되는데,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굉장히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단어, 판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이제 등장을 하냐면은, 여러분 구약에 잘 아는 사건이죠?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장자권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경의 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일로 인하여 에서의 삶은 엄청 꼬이게 되죠. 계속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통하여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기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에게 주신 이것을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에서가 한 것과 정반대의 상황에서 자기의 절개와 믿음을 지킨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반면에 아합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25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앞서 20절을 한번 가서 보시면요. 아합과 이세벨이 참 악한 행위로 나봇을 죽인 이후에 또 밭을 빼앗았잖아요. 이때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갔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기 팔았다. 이 마칼이란 단어가 등장하죠.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똑같은 말이 25절에 또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역사가의 말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그 자신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마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 어떤 의미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영위하다가 더 이상 스스로 자기를 지탱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졌을 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종 또는 노예로 파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팔아넘기는 겁니다. 누구에게? 다른 주인에게 팔아넘기는 것이고 결국은 그로 인하여 자기의 주권을 상실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아합은 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왕인 아합에게 심지어는 이세벨마저도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하면서 도리어 악을 행하라고 부추기고 있지만 사실상 이 열왕기상 21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의 이 역사가의 입장에서 아합은 주권자 되는 것을 포기한 자로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 자신을 팔아넘겨서 결국은 종이 되어버린 자. 사실은 왕이 아니라 종이었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아합이 자기 자신을 팔아넘겼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누구에게 팔았단 얘기냐? 네, 누구에게 팔았단 얘기냐? 여기 보면 내 자신을 팔았다라는 말이 나오지 누구에게 팔았다는 말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상황을 봐서 또는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아합이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무엇의 종이 됐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답은 뭐냐면 죄의 종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결국 그가 죄의 주관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왕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팔려서 죄악에 따라 행하고 있는 자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을 죄에게 팔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자기 자신을 죄에게 팔므로써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 인류의 첫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음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당연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 의의 종으로 영광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헤매도 불구하고 뱀에게 꼬임을 당하여서 결국은 그의 가정이 붕괴되는 이런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아담의 이 소위 원죄라고 하는 것이 인류 속에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이 원죄라는 말은 이 죄에 대한 죄가가 있다는 얘기고요. 길트가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이 결국은 전가됐다는 뜻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죄성이라는 것이 이 sinful nature,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이 흘러들어와서 점점 더 심령이 부패되는 그런 이 상황을 인류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온 세상이 이처럼 위태하고 험난한 곳이 된 이유는 이 타락한 근성으로 인한 죄성으로 인한 인간의 욕망의 충동질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 땅이 힘겹게 오늘 하루를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죄는 뉴트럴하지 않습니다. 죄는 중립적이 않기 때문에 죄는 일종의 권세라고 말할 수 있고 죄는 자기 그 죄 속에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증오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가 너의 문 앞에서 지금 엎드려 있다. 엎드려 있다는 말은 이게 엎어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어로 하면 crouching. crouching 뭡니까? 이렇게 웅크리고 도사리고 있다. 죄가 너의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 죄가 우리 문 앞에, 우리 마음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가 너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The sin wants you.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사도는 죄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하나의 원리다 또는 죄를 하나의 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종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은 창조 언약의 머리가 되었던 대표자가 되었던 아담을 통하여 결국 인류가 죄에 팔렸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추궁하면서 I want you, 내가 너를 원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클레임하려고 할 때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고 있죠.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면서 실존적인 사건입니다. 실존적인,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수로 무지해서 모르는 중에 부지 중에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연약함으로 우리가 한계를 지닌 인간이므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성경이 그토록 경계하고 있는 이 고범죄, 내가 알면서도 지고 있는 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거꾸로 행하고 있는 이러한 알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 이건 무지무지 무섭고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누구도 정말 내 마음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다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좀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의 삶을 돌이켜봐도 그러한 죄에 내가 알면서도 그 순간에 타협하고 들어갔던 순간순간들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비디오를 돌려보듯이 과연 그때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정말 그 죄 속으로 내가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너무나 비굴하고 너무나 비참한 노예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어떤 권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여기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네가 내 자신을 팔았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하잖아요. 네가 네 자신을 you yourself죠. 다시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문제에 왔을 때 이 죄의 책임을 절대로 남에게 띄어 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전가할 수 없다. 이 죄의 책임을 내가 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거예요. 남이 나를 대신 판 게 아니에요. 인신매매 당한 게 아니에요. 죄에게 우리가 팔려갈 때는 그 팔려가게 된 그 과정 속에 나의 결정과 나의 행위가 들어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아담 이후에 죄에 종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안다. 저들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 안다. 분명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가 어떠한 영광의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그를 알만한 지식이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알아 예배하지 않고 그에게 마땅히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그의 영광을 버러지의 영광 정말 썩어질 금수의 아주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의 영광과 바꿔치기 하면서 저들 앞에 머리를 디밀고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일을 조성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어떤 힘을 통하여 인간을 죄 속으로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죄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었다.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네, C.S. 루이스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옥의 문은 안에서부터 잠겨있다. 밖에서 누가 억지로 집어넣어놓고 잠가버린 것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자들은 거기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안에서 꼭 잠궈놓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자 하는 것. 타락한 인간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 인격이 마비되고 더 이상 인간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한 인간의 잔해가 되어버린 인간이었던 흔적밖에는 남지 않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존재는 끊임없이 주장하는 단 한 가지 미미미미미 오직 나를 위하여 내 것만을 추종하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문을 안에서 잠궜다. 아, 이와 같은 이 종됨, 종살이에서부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을 오늘 계속 해봐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이 죄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이거예요. 아합이 죄에게 자신을 팔았다면 도대체 그 죄를 죄에게 자신을 팔므로써 얻은 이익은 뭔가? 그의 대가는 뭔가? 도대체 무슨 뭘 받고 이것을 팔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아주 일반적인 티피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물질적인 욕망입니다. 물질적인 욕망에 대한 충족? 그럼 뭐죠? 포도밭을 얻고자 하는 욕망. 내가 이것 없이는 안 되겠는데? 내가 좀 신선한 채소를 먹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참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사악하란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보내도 정말 기적의 음식을 먹고 지금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마늘과 파와 신선한 야채가 생각난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어느 정도까지요? 심지어는 저들을 인도해낸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는 이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물질적 욕망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나름대로 고상하고 믿음을 추구하고 신앙 안에 있는 분이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타협하고 쓰러지게 하는 그 속에 아주 단순한 논리가 들어가 있을지 모릅니다. 돈 몇백 불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그런가요? 어떨 때는 우리 속에 물질에 대한 것, 편의에 대한 것,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막 속이 끓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얻고자 하는 내 속에 있는 물질적 충족이 뭔가? 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약해지는가?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지금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나게 하는 그게 뭔가? 너무 고상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들여다봅시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건 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충족인 것 같아요. 자아 충족.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합이 왕이잖아요. 아 네가 왕인데 왕이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디 감히 평민이 왕이 달래는데 안 주겠다 그래? 그것도 빼앗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겠다는데? 에? 왜 그것도 못해줘? 내가 왕인데? 그 얘기입니다. 이세벨의 말은 그거예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당신이 왕입니까? 그러니까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8절에 보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아, 이세벨이 이런 짓까지 했어? 여러분 도용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합이 허락한 겁니다. 네. 아합의 자기 증명을 위하여 아합이 자기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이 사악한 일을 꾸미고 이것으로 인하여 의인 나봇이 무고한 피를 흘리고 죽은 것입니다. 자기 충족이죠. 네. 여러분 이러한 범죄가 성행할 때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이 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사회가 붕괴된다는 거예요. 이 아합 같은 왕이 나라를 망칩니다. 네. 자기의 물질적 욕망과 자기의 권력적 충동 때문에 결국은 나라를 망치고 세계를 혼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요. 무법천지가 되면요. 비극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 나봇을 지켜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권력 앞에 머리 숙이는 여기 보니까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 이세벨의 말 앞에 벌벌 떨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나봇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것을 잘했다고 보고했던 자들의 마음. 여러분 누가 나봇을 지켜줍니까? 이 본문 안에서 나봇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이 나봇을 지켜줄 수 없는 사회가 되면 그 메커니즘이 무너지게 되면 나봇을 지켜줄 수 있는 아무런 메커니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법의 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사실 세상에서 의인은 핍박을 받아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 내용.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법밖에 없어. 이사야가 유다가 망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는 말이 이 나라가 어디까지 망했느냐. 의롭게 살려는 자들이 탈취를 당하는 도다. 의롭게 살려는 자들이 탈취를 당한다. 의롭게 사는 자들이 착해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니까. 나를 해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등쳐먹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의와 국률이라는 질서의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통용되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아합의 죄를 들여다보면요. 이 죄가 너무 철저하게 죄예요.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범죄의 내역이 뭔가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죠.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했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했죠. 나봇에 대해서.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탐했죠. 뭐 이것 정도인가 했더니 아니에요. 심지어는 1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라 경배하라 했을 때 그의 욕망, 그의 물욕과 자기 충족,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던 것. 1계명도 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의 개념과 희년의 개념은 동등한 위치에 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방식을 깨지 말고 그 안에 순복하라고 하는 이 나봇이 강조했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을 깼기 때문에 4계명마저도 깬 것입니다. 이세벨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자였고 이계명을 깼고 그는 음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걸리네. 다 걸려. 십계명. 여러분 생각에 아 하나는 빠졌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나봇이 행한 건 뭐냐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받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효도하려는 마음이었어요. 그것마저도 짓밟아버렸습니다. 아합이. 모든 계명을 완전히 깨버린 아합. 스스로 구약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주께 드리는 일을 버릴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죄에게 팔아버린 이런 극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죠. 결국은 아합도 심판 앞에 결국은 전쟁에서 생명을 잃게 되고 그의 피를 개가 핥아먹는 비극적인 상황이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이세벨은 아주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열왕기하 9장에 이 문제가 다시 재론이 되는데 그때 이세벨은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몸 자체가 어느 땅에 거름이 되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바로 그 땅이 나봇의 포도밭입니다.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네요. 자, 여기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 죄를 짓는 메커니즘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한 이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우리에게 충동질하는, 죄를 충동질하는 어떤 촉매자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을 죄로 자꾸만 빠지도록 하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을 죄로 이끌어가는 게 뭘까요? 물론 본문에는 그 일을 이세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세벨은요, 일종의 대명사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에 등장한 뱀과 같은 존재예요. 마치 사탄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이세벨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 선지자는 일종의 뭘 하는 사람이죠? 일종의 충동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칭 선지자인데 무슨 선지자입니까? 죄의 선지자입니다. 죄의 선동가입니다. 죄의 충동자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뭘 했다고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내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죄의 충동질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 미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 적용을 하자면 이 미디어가 너무 이제는 너무 파워풀하게 우리의 삶을 두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 연령대에 따라서 미디어를 경험하는 좀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점점 더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미디어는 사실 이제 더 이상 하나의 판타시가 아니라 리얼리티처럼 그들에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어디다나 막 무한한 그 무기를 가지고 막 총질하는 그런 게임들을 하다 보면요. 과거에는 그게 이렇게 할 때, 아, 이건 게임일 뿐이야. 뭐, 총 앞에 이렇게 나오고 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치는 정도로 끝나니까 이건 뭐 게임일 뿐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온 몸이 미디어로 둘러지게 됩니다. 듣고, 보고, 뭐, 난리 해놓고 막 이제 막 여러 사람들이 가상 공간 속에 함께 들어와서 막 전투를 벌이는데 그 상황이 너무너무 빌리버블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believe와 make believe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believe는 뭐예요? 현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make believe는 뭐예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이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가상과 현실. 근데 이 구분이 점점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밤새 드드드드득 하다가 총 들고 나가서 다 죽이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 총기까지 주어져 있으니요. 오늘 이 시대는 참 험난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도 아니 다른 곳도 아닌 뭐 사람들 많이도 살지 않는 곳에 메인인가 어딘가 16명인가 죽었잖아요. 들여다보면 뭐 아이에 대한 프로파일 나오는 거 보면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영상 문화가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요. 뭐 어떤 묘사를 하면 이게 너무 리얼하게 묘사를 해버리니까 뭐 언급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 뭐 음란한 거 이런 거 진짜 이젠 도가 지나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노출돼 있어요. 너무 쉽게. 이 촉매제 역할을 하는, 이 충동질 역할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까? 이세벨이 우리 삶에 어디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이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제가 교회 안에서도 죄를 구분해내고 죄인의 문제를 죄로 지적하는 그러한 일이 반드시 없진 않은데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개인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교회가 품어줘야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해야지.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곰곰이 고민을 해봤더니 이게 뭐 물론 쉽진 않아요. 그러나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냐 보니까 두 단어가 생각났어요. 두 단어가 이게 약함이냐 아니면 악함이냐라는 구분을 해야 된다. 약한 자는 품어줘야 됩니다. 약한 자는 이끌어줘야 합니다. 약한 자는 가르쳐야 합니다. 약한 자는 섬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것은 그 악한 것은 성경에 보면 떠나라 했습니다. 자, 이 악함을 어떻게 규명하고 있죠? 성경이 규명하는 악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일삼는 물론 우리가 뭐 어떨 때 좀 솔직하지 못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거짓으로 똘똘 뭉친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자기의 포인트를 겟어크로스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일삼는 경우가 있다면 일단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인연을 맺을 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특별히 목회서신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뭐라고 다루냐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위선자. 위선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의 구석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버젓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죠? 아주 열심히 있는 성도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무슨 뭐 눈을 부릅뜨고 찾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이 이러한 상황을 실제적인 것으로 초대교회가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는 이런 말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는 상당히 많은 근거 속에 이와 같은 위선이, 거짓이, 버젓이 악한 것으로 규명되지 않고 존재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게 어려운데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비교적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어떤 타겟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아마 제 설교 지금 들으면서 목사가 나를 치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분이 어디 있다면. 그래서 전혀 아니잖아요. 제가 누구를 타겟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 교회가 치리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다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약자와 악자, 약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는 것. 이게 제가 영어로도 되더라고요. weakness와 wickedness를 구분해야 된다. 그 wickedness의 핵심은 거짓과 위선이다. 왜? 믿는다 하면서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돼.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남한테는 지적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적용 안 하고 비껴가는 자기에 대해서는 100% 그것이 다 설명이 되지만 남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텐덴시가 우리에게 있다면 지극히 고민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라는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우리가 남에게 절대로 블레임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는 나의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하여 내가 실족을 당한다면 결국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추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결단하고 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는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맺을 거냐? 일대 반전이 있거든요, 이 스토리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무시무시한 이 선고를 합니다. 너는 너의 집안은 완전히 멸절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끊어버릴 것이다. 너의 후손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다. 여기 뭐 회개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심각하게 번민하게 되면서 겸비해졌다라는 말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속을 모르겠어요? 이게 위선인가요? 위선은 아니었나 봐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겠다. 자, 이거 조금만 생각하고 말씀 맺을게요. 첫 번째는 이걸 통해서 아합에게 어떤 구원이 임했다든지 결국 아합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합이 겸비해졌다는 말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성경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매일 머릿속에 상기되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남의 얘기 아니고 내 얘기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내가 은혜에서부터 지금 뭔가 떨어져 있고 나의 삶이 지금 뭔가 뒷걸음을 치고 있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었다는 그 자각이 여러분에게 든다면 겸비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서 자꾸 더 뒷걸음 치면 안 돼. 이게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꾸 뒷걸음 칩니다. 네, 오늘 뒤에 앉으신 분들 제가 뭐라 그런 건 아닌데 예배 와서도 자꾸 뒤로 가서 앉게 됩니다. 앞에 있던 분이 자꾸 뒤로 가. 이렇게 보면 저분이 지금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뒤에 앉은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뭐 더 좋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뒤에 앉으면 설교가 들립니까 제대로? 앞에 사람들 머리가 왔다 갔다 해서? 어쨌든 그건 여러분이 판단할 건데 사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정말 간절함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은혜의 방편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비해지는 거예요. 그럼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거절 안 하십니다. 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은혜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여기에 이제 아합에게 된 일이 해결점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하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선언한 심판이 너의 대가 아니라 너의 자식의 대로 가겠다 이랬습니다. 자, 어떤 부모가 나는 살고 내 아들이 죽는다고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 미스테리어스한 인물이 몇 명 나옵니다. 히스기야도 그 중에 하나인데 도대체 여기에 어떤 위로를 받겠냐 많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그 보류된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류된 심판. 그 심판이 즉각 와야 되는데 그 심판이 늦춰졌어요. Delayed Judgment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합에게만 있었느냐?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요. 이거는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왜? 우리가 죄 범죄할 때요. 막 양심이 찔리고 이거 옳지 않은데 눈치 보면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즉각 심판을 했다면 그 순간에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딜레이가 돼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즉각적으로 임하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도 회개할 시간을 주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나는 살았는데 내 아들이 망하게 되었으니 할렐루야다 그러겠습니까? 이건 해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들 세대에 가서 이제 아합은 아합도 죽고요. 물론 아합도 비참하게 죽고요. 아, 다 아들 세대에 가서 철저하게 멸절됩니다. 그러나 아합에게 있어서 심판의 문제가 지금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고 딜레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누군가 내 죄가를 대신 질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아합의 어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 삼기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망해 주심. 예수님이 뭐 거기에 뭐 떳떳하게 멋있게 폼 잡으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처절하게 목마르다 외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시고 완전히 비참한 자리로 빠져 들어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받으심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택한 자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요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죄가도 피했고 그렇죠? 길트도 피하고 예? 그 다음에 이 죄의 대가로서 나타나는 심판도 피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를 씻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때는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지만 이제는 그 더 이상 치룰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아무것도 오하지 않습니다. 어떤 빚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 옛사람 아담에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빚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청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는 종살이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단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될 당연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마음으로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죄의 종이 아니야. 죄가 아무리 내 문 앞에 서서 나를 얻으려고 나를 원하여서 나를 지금 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죄의 종이 아니야. 심지어는 죄가 내 머릿속에 슬로우 모션으로 지나가다 할지라도 나는 죄의 종이 아니야. 나는 의의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자리에 딱 서서 나를 막아야 합니다. 주께서 그 핏값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 산 거예요. 이게 계속 머릿속에 돌아야 돼. 이게 성도의 믿음의 삶이고 복음의 삶. 이 복음의 삶 속에 우리 속에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